BUN이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밤 취임 이후 첫 의회 연설에 나섭니다. 연설은 미 의사당 하원 본회의장에서 동부 시간으로 밤 9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보급과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 통과 등 취임 이후 성과를 부각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등 향후 추진 정책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특히 3, 4세 무상보육 등 약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부양 법안인 미국 가족 플랜에 대한 구상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외 정책과 관련해선 세계와 다시 관여하고 세계의 미국의 자리를 회복하려는 대통령의 공약을 확인하며 국가로서 우리의 가치를 강조하는 한편 중국과의 관여를 포함해 현 정부의 대외 우선순위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이 코로나 대응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전임자보다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200명 이내로 참석자가 제한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폭증하고 있는 인도에 백신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코로나 관련 연설을 한 뒤 인도에 백신을 제공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전날 통화에서 우리가 실제 백신을 언제 인도로 보낼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면서 그렇게 하려는 것이 나의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 예방과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제와 의약품 등 인도가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 외에 백신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부품 등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전날 특정 국가와 시기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검토가 끝나면 6천만 회분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사망자가 오늘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과 호주, 인도가 자동차와 의료기기 등 분야에서 상호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를 발족했습니다. 일본과 호주, 인도 3국 경제장관들은 어제 화상회의를 열고 공급망 강화 이니셔티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공급망 강화 이니셔티브는 궁극적으로 역내에서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있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장관들은 설명했습니다. 세 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공급망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위험 관리와 유사시 대응 계획 마련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는 해마다 적어도 한 차례 이상 공급망 강화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홍콩 입법회가 입출국 금지를 포함해 당국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이민법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이민법은 홍콩으로 들어왔거나 들어오려는 불법 이민자를 사전에 더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홍콩의 이민 체계를 악용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존 리 보안장관은 밝혔습니다. 리 장관은 또 망명 신청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불법 이민자를 처음부터 선별하는 것이 입법 목표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동의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홍콩 당국에 따르면 현재 13,000명이 난민 지위를 신청했으며 현행 법 체계로는 이들이 명백히 법을 어긴 경우에만 추방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이 시행되면 당국이 법원 명령 없이도 누구라도 홍콩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무제한 권한을 갖게 된다고 홍콩의 일부 법조계와 인권단체 등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중국 정부처럼 홍콩 주민이 홍콩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문을 연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양국 이익과 관련해 견해 차이가 크게 없다고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밝혔습니다. 사우디의 실권자인 빈 살만 왕세자는 어제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우디와 미국의 이익과 관련해 바이든 정부와 90% 이상 동의한다며 이런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문제는 10% 미만으로 우리는 해결책과 이해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 등 적대국들의 악성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있다고 국가정보국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 외교 안보 정책의 전략적 틀은 초국가적 위협과 강대국 경쟁에 동시에 주력하는 것이라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29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는 5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져 새벽부터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 8도에서 2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실이 적대국들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등 적대국들의 악성 행위에 대응하는 총괄 조직을 만들라는 의회의 요구 등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이 북한 등 적대국들의 악성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국장실 대변인은 27일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조직 내 해외 악성 영향 센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 조직을 만드는 것은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고 증가하는 정책과 의회의 요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센터는 악성 영향과 관련한 정부의 조율과 통합에 집중하고 도전을 더 잘 이해하고 감시하기 위해 연관된 다양한 전문 지식을 한데 모으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센터의 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다양한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 2019년에 발효된 국방수권법의 조항을 별도로 마련해 정보당국이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를 신설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설 조직의 임무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 적대국들의 악성 행위를 평가하고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노력을 통합한 뒤 범정부 차원의 접근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당초 지난 2016년 미 대선 당시 러시아의 선거 개입 정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설립을 추진했지만 이후 대응 범위를 중국과 이란, 북한으로 확대했습니다. 국가정보국장실은 최근 공개한 2021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을 미국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 점점 더 많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이 역량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국장실은 앞서 지난 3월에는 2020 미국 연방선거에 대한 외국의 위협 보고서에 대한 기밀을 해지하고 내용을 공개하며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며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고 러시아를 주요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국무부는 올해 1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그리고 다른 사이버와 신흥기술 경쟁국들, 적국들이 야기하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도전이 증가했다면서 국무부가 사이버 공간 안보 신흥기술국의 설립을 승인하고 이 부서의 설립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1월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동일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란과 북한도 위성통신 방해 역량이 진화하고 있다며 우주발사 역량이 향후 탄도미사일 기술과 연계될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지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에브릴 헤인즈 국가정보국장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may take aggressive and potentially destabilizing actions to reshape its security environment and will seek to drive wedg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헤인즈 국장은 북한이 자신들의 안보 환경을 재구성하기 위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들을 취할 수 있고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의 균열을 일으키려고 할 수 있다며 여기엔 핵무기 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바이든 정부 외교 안보 정책의 전략적 틀은 초국가적 위협과 강대국 경쟁에 동시에 주력하는 것이라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또 대북정책 검토는 종료가 매우 가까워졌지만 아직 발표할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100일 동안 미국은 더욱 대담한 중국과 파괴적인 러시아를 확인할 수 있었고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 국경을 초월한 위협도 직면했다고 미 고위 당국자가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전략적 틀은 초국가적 위협과 강대국 경쟁에 동시에 주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임 오바마 정부는 초국가적 위협에, 트럼프 정부는 강대국 경쟁에 각각 주력했지만 바이든 정부에게는 두 문제 모두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이라고 표현한 점을 상기시키며 중국보다 미국이 유리한 점은 동맹과 파트너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이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가 도외시한 동맹과 파트너 역량을 바이든 정부는 다시 활성화시키고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현 세대와 차세대 미국인들의 안전과 번영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21세기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더 나은 재건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경제난으로부터의 회복, 깨끗한 에너지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미국적 가치에 대한 재헌신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의 성과로는 미국 구조 계획법으로 명명된 1조 7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 코로나 백신 접종 대폭 확대, 연방정부 내 사이버 보안 강화, 글로벌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 일부 무슬림 국가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철회, 트랜스젠더 군 복무 허용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외적으로 구현되는 더 나은 재건 정책은 동맹과의 협력 관계 강화, 민주주의 국가들 간 공통 의제 구축, 미국의 세계적 지도력 회복, 외교의 우선순위 두기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100일간 대외적 성과로 쿼드 정상회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전임 정부의 독일 주둔 미군 철수 움직임 중지, 유럽과의 무역 긴장 완화, 세계무역기구 WTO와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기후변화 정상회의 개최 등을 꼽았습니다. 또 러시아와 신전략무기 감축조약 뉴 스타트를 연장하고 예멘 분쟁 개입을 중지했으며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종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바이든 정부 첫 100일 동안 21세기에도 민주주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또한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주목할 만한 외교 이정표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여를 위한 영국 방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 해외 공급,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새로운 탄소가스 배출량 목표 채택,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정부는 현재 국가안보정책 결정 과정을 철저하고 폭넓게 정부의 근거한 방식으로 개편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임 정부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이 거의 붕괴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우리는 광범위하게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말해왔다며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해 발표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토의 출발점보다는 끝에 훨씬 더 가깝다며 이에 관해 공개적으로 말할 것이 더 많을 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29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는 5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잇따라 발표된 미국 내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대부분 과반인 50%를 넘었습니다. ABC 방송과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함께 실시해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52%였습니다. CNN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평균 54%를 기록했다며 취임 이후 최저 52%에서 최고 55%를 오가며 고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 지지도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공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00일 지지율은 CBS 방송과 유거부가 58%, 팍스뉴스와 NBC 방송이 각각 54%와 53%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공개된 여론조사 전문 퓨 리서치의 조사에서는 59%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안에 따라 지지율 차이가 컸습니다. 가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평균 64%와 65%에 달한 반면 난민 수용과 관련한 국경 안보와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각각 34%와 33%에 그쳤습니다. 대 중국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35%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 안보, 경제, 무역, 기술, 인권 등과 관련해 중국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코로나 대응 등 일부 분야에서는 협력 대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공개한 24쪽 분량의 국가안보 전략 중간 지침에서 중국을 경제와 외교, 군사, 기술력을 결합해 안정적이고 열린 국제체계에 계속해 도전할 잠재력이 있는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민과 경제, 민주주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61개 공약을 내놨다며 지금까지 24개 사안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기후정상회의 개최, 신종 코로나 대응 일환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국인 1억 명 백신 접종, 코로나 경기부양책 등 굵직굵직한 결정을 이뤘다는 겁니다. 이 통신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폭군과 독재자를 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러시아와 공통점을 찾기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다면서도 러시아 야권 인사인 알렉세이 나발니 독살 시도에 관여한 러시아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는 겁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팀이 북한과의 재관여를 시도했지만 북한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대북 정책 검토를 시작해 현재 마지막 단계에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 후보 수락 연설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로 지칭하며 독재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ll be a president who will stand with our allies and friends and make it clear to our adversaries. 자신은 동맹과 우방들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며 독재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적들에게 분명히 하겠다는 겁니다. AP통신은 동맹관계 복원 약속과 관련해서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순탄치 못했던 독일, 캐나다 등과 서서히 순항하기 시작했고 기후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 지도자들과의 회담을 통해 성과를 달성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둘 것이라는 공약과 관련해서는 중간 점수를 줬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장 위구르 자치 지역 내 소수민족 인권 탄압과 러시아 당국의 야당 지도자 암살 시도에 대해 행동을 보였지만 사우디 왕세자 모하메드 빈 살만 전 총리의 미국 언론인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접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란과의 핵 합의 복귀와 유럽과의 동맹 강화 등은 아직 진행 중이라면서 바이든 팀은 취임 후 가장 먼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등 동맹관계를 개선한 뒤 이란과의 핵 합의를 보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평가는 엇갈린다고 전했습니다. 2015년 이란 핵합의 당사국들인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최근 이란이 농도를 크게 높인 우라늄 농축을 시작한 만큼 향후 상황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밖에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에서 전쟁을 종식하겠다는 약속은 오는 9월 11일까지 아프간 주둔미군 철수 약속으로 이행된 것으로 AP통신은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연방수사국 FIB, FBI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된 뒤 행방이 불분명한 싱가포르인 사업가를 지명수배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북 제재 위반자 등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조치는 형사와 민사소송 외에 벌금 부과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거기생 씨에 대한 수배 전단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수배 전단지에는 생년월일과 키, 몸무게 등 신상 정보와 함께 거 씨의 사진 두 장이 실렸습니다. FBI는 거 씨의 혐의를 요약한 부분에서 그가 북한과 사업을 하고 제재 대상 서비스를 북한에 제공해 미국의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배됐다면서 거 씨의 행위는 북한의 핵 확산 프로그램을 가능케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거 씨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람은 지역 FBI 사무실이나 가까운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미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23일 싱가포르 국적자인 거 씨를 기소하면서 그가 2018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을 대리해 유류를 구매하고 선박을 이용해 유류를 북한 선박 등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거 씨는 익명의 인물 등과 공모해 중국에 등록된 위장회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2734톤급 유조선 커리저스호를 구매해 북한 선박에 환적을 하거나 직접 유류를 북한으로 운송했습니다. 검찰은 거 씨에 대한 형사기소와 별도로 커리저스호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도 이날 함께 제기했습니다. 다만 행방이 불분명한 거 씨와 달리 커리저스호는 캄보디아 당국에 억류된 상태로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운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검찰은 최근 형사와 민사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통해 대북 제재 위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2일에는 2019년 미 법원에 기소돼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됐던 북한 사업가 문철명이 미국에 공식 인도됐습니다. 문철명은 북한 국적자가 미국에 인도된 첫 사례로 돈 세탁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 올해 2월에는 박진혁을 비롯한 북한 해커 3명에 대한 기소장이 미 법원에 제출됐고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엔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던 또 다른 북한 국적자 리정철과 리우경 등 3명이 금융사기와 자금세탁 공모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 검찰은 지난해 5월에는 조선무역은행 관계자 등 북한 국적자 28명과 중국인 5명을 대거 기소하면서 긴급경제권한법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제재법, 국제돈세탁, 은행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중국의 통신기업인 화웨이의 창업자 딸 멍한저우 부회장과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 씨, 싱가포르의 대북사업가 탄위뱅 등 북한과 관련한 불법 행위로 미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만 10건이 넘고 기소된 인물도 50명을 넘습니다. 북한 선박 커리저스호처럼 검찰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몰수를 추진 중인 대북 제재 위반 자산 등도 10건 내외로 추산됩니다. 특히 지난해 검찰이 소송을 제기한 2건의 대북 제재 위반 관련 자금 약 300만 달러와 북한 해커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탈취해 얻은 수익금이 예치돼 있는 계좌 약 400개는 법적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돼 올해 안에 최종 몰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이 대북 제재 위반 기업에 대한 소송 대신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미 검찰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등은 종종 제재 위반 행위가 포착된 기업과 개인에 대해 형사 기소 대신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때 각 기업 등은 기소를 유예받는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본사를 둔 금융서비스 업체 비트페이가 북한 등 제재 대상국들에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인정해 50만 7천 달러의 벌금 납부에 합의했습니다. 또 1월엔 인도네시아 소재 제지 업체 PTBMJ사가 북한 대성 무역 총회사에 담배 종이를 수출한 혐의로 101만 6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7월 이후 미 법무부가 벌금을 부과한 기업만 5개, 벌금 총액은 약 299만 6천 달러에 달합니다. 미 검찰과 연방수사국 FBI 등이 대북 제재 위반 행위와 관련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건 법무부의 의지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북한의 불법 행위 근절 도구의 하나로 법무부의 조치가 활용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The big change is the shift from the counterterrorism work to the nation-state threat. And that's where the bulk of
법무부 내 국가안보 부서가 테러 대응에 초점을 맞췄던 2006년 설립 초기와 달리 현재는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 등 4개 적대국이 야기하는 위협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있어 다른 부처들보다 더 자유롭다면서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관련 증거가 포착되면 제재 위반 행위에 법적 조치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캐나다가 북한의 해상 대북 제재 위반 활동 감시 작전 운용 기간을 2년 연장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정부 합동 보도 자료를 통해 캐나다의 유엔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인 네온 작전의 운영 기한을 오는 2023년 4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네온 작전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 노력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기한 2년 연장을 통해 유엔 결의로 금지된 연료의 선박간 환적 등 해상 제재 회피 의혹 활동을 적발하는 감시 활동을 위해 군함과 군용기, 인력 등을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네온 작전은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국제 안보에 두는 중요성과 유엔 체제의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크 가뉴 캐나다 외교장관은 이번 연장 조치와 관련해 캐나다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며 네온 작전 기한 연장은 북한이 진로를 변경하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 체제에 대한 캐나다의 계속된 지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영국, 프랑스 등 7개국은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보의 힘이 주민들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정보를 유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미국기업연구소 AAI의 올리비아 시버 연구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북한 정권이 가장 극단적인 수준의 봉쇄 조치를 취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t has provided the regime with the justification it needs to employ some of the most extreme lockdown measures we've ever seen.
시버 연구원은 올해로 18번째를 맞은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AAI가 26일 열린 마음을 주제로 주최한 인터넷 화상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버 연구원은 코로나 위기에 대한 북한 정권의 대응은 2년적 훈련과 통제였다면서 이는 두 가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Which is important to us for two reasons. One, it indicates that Kim Jong-un is deeply concerned about the state of his country.
먼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의 현 상태와 코로나 위기가 가져올 수 있는 내부적 혼란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정보의 힘이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시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지난해 12월 외부에서 오는 정보의 단속을 엄격히 하는 법 제정을 시작으로 주민들의 이념적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시버 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젊은이들이 외부의 영향에 전례 없는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고 노출돼 있다는 우려에 따라 그들의 이념적인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A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정치경제석좌는 한반도가 분단됐을 당시 한국의 헌법은 북한과 한국 국민들에게 모두 민주적인 자유에 대해 완전한 권리를 부여했지만 현실은 북한에서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주민들에게 모호하고 복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Of the peninsula into a northern and a southern republic that South Korea's constitution.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3년 동안 한국 정부는 탈북민들을 포함해 국민들이 북한을 비판하는 것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역할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에버스타트 석좌는 한국 정부가 남북 상호 비방 중지에 대한 북한과의 약속을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ystifying and bizarre. To see a government made up of so many.
에버스타트 석좌는 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언급하려고 하지 않는 한국 정부에 대해 스스로 인권 활동가라고 부르는 사람들로 구성된 정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국의 북쪽 반쪽을 볼 때는 그에 대해 눈을 감고 귀를 가리는 게 혼란스럽고 기이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탈북민 김형수 씨는 대북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며 특히 라디오의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They have been indoctrinated for decades, but three days of listening to radio broadcast, I can.
자신은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사상에 세뇌당해 왔지만 친구가 중국에서 들여온 라디오를 3일간 듣고 눈을 뜨고 북한의 선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탈북민인 주경배 목사는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방법으로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의 근로자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자들한테 우리가 과감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접근한 통로가 많이 열려 있고 그들도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많이 갈급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고 그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의사 또는 공무원들 이 사람들한테도 이제 우리가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론적이거나 추상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탈북민 김형수 씨는 또 북한과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해 한국이 최근 대북전단 금지법 등의 조치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의 역사에서 북한 주민들만큼 갇혀 지내는 사람들은 없다면서 그들은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Just because we are afraid that they may get hurt, we are doing disservice to them. Because they want to listen. They need the information.
김영수 씨는 그러면서 인권의 위기는 전쟁이나 무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식과 의식을 높임으로써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 자유주간 나흘째인 28일에는 열린 정신을 주제로 한 인터넷 화상 토론회가 열려 한국의 탈북민들과 탈북민 단체 지도자들과 함께 탈북 경험과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같은 날 열린 국경을 주제로 한 화상 세미나도 진행돼 탈북 고아들을 돕는 이사벨라재단의 파벨 클라 박사가 북한의 취약계층, 특히 어린이들이 처한 상황과 이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집니다. 이어 29일에는 북한 자유연합의 정기총회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존엄을 진전시킬 방안들을 논의합니다. 마지막 날인 30일엔 워싱턴에서 폐회식과 함께 중국에 구금돼 있는 탈북민들을 위한 평화 시위가 열립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미국 해군이 10년 안에 유 무인 무기 체계를 혼성 편제하는 이른바 유령 함대의 재편을 예고한 가운데 최근 무인 체계를 활용한 첫 대규모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소속 3함대는 27일 최근 실시한 무인 통합 전투 문제 UXSIBP 훈련의 일환으로 최신 미사일 요격기의 원거리 표적 타격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태평양 해역을 담당하는 3함대는 샌디에고 해안 인근에서 지난 25일 실시한 이 훈련에서 이지스 구축함 존핀호에서 발사한 능동 사거리 확장형 미사일 SM-6를 발사해 가시 범위를 넘어선 표적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에서 활용된 유무인 통합체계가 미사일 경로 설정 구축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M-6는 미국의 최신 미사일 방어 요격기로 지난 2015년 하강 단계 단거리 탄도 미사일 SRBM 요격에 성공한 이래 2016년에는 사거리 3,000km 이상 중거리 탄도 미사일 MRBM에 대한 해상 요격에도 성공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는 SM-6 블록 1B를 활용한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실험도 예정돼 있습니다. 제21 구축함전대 지휘관인 TJ 저 대령은 이번 훈련에서 증명한 유무인 체계의 빠른 통합 움직임은 향후 전쟁 수행 역량의 핵심 요소이며 특정 상황과 갈등 국면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XSIBP는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미 해군이 사상 처음 실시한 대규모 유무인 체계 통합 훈련으로 SM-6 요격 외에 다양한 무인 무기 체계의 통합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훈련에서 해상 작전용 헬리콥터인 시호크와 차세대 무인 함정 시헌터 등을 동원해 대한군의 위치를 파악하는 역량을 선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MQ-9 무인 공격기와 유인 기반 공중 해상 체계를 통합해 실시한 대잠수함 훈련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US Pacific Fleet enable us to further incorporate unmanned capabilities into our day-to-day fleet operations.
커비 대변인은 이런 훈련은 향후 태평양 함대가 일상적인 함대 작전과 전투 기획에 무인 역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훈련에 동원된 최신 무인 공격기 MQ-9의 향후 역할과 관련해 에릭 스미스 해병대 전투 개발 사령관은 지난달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인도 태평양 미군 기지 또는 영내 우방기지의 전개에 통합작전에 활용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7일 VOA에 이번 훈련은 2045년까지 유무인 혼성함대 500여 척을 구성한다는 국방부 계획의 일환이라며 향후 대중국 정책뿐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전략 변화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Even with regard to North Korea, it's also trying to maximize the areas.
베넷 선임연구원은 SM-6 요격 실험은 무인 탐지 체계를 통해 기존 함대의 레이더 범위 밖 표적을 격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광활한 태평양 정구에서 복수의 적성국에 대한 대처 능력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M-6는 북한 탄도탄 하층 방어를 위한 체계가 빈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 해군도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베네선 임 연구원은 이 같은 전략 변화는 본질적으로 2018년 국방안보전략 NDS 보고서가 최상위 위협인 중국과 러시아, 차상위 위협인 북한과 이란, 그 밖의 위협인 테러에 동시에 대처할 수 있는 다영역 작전군대 MDO의 변신 재현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향후 전략을 대중국용이나 대북한용 등으로 분리해 간주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교리 변화를 바이든 행정부도 승계하기로 한 만큼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베네선 임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참모총장은 27일 미 전략예산평가센터 CSBA가 주최하는 화상대담에서 미국의 국방안보 전략이 오로지 중국의 위협에 최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길데이 총장은 상황에 따라 러시아 또는 차상위 위협인 이란도 최대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국방안보 전략에 명시한 위협에 동시대처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유무인 혼성함대 재편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isconception in the Pentagon and reading that strategy is that China always needs to be number one, and that's not always.
특히 향후 다른 군대와의 합동 전투 수행 능력이 매우 중요해지면서 미 해군은 올해 자체 다영역 작전 역량인 분산 해양 작전 DMO의 주요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길데이 총장은 이런 역량을 빠르게 갖추려면 정보 수집 센서와 전술 통제망을 단일화하기 위한 지휘 통제 연결망 구축 사업으로 미 국방부가 추진 중인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ZC2 구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한국에서 최근 출간된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이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을 촉발하면서 주요 서점들이 잇따라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사법당국이 출간 경위에 조사에 나서는 한편 법원에도 해당 서적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출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출간된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3개와 더불어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한국 법원의 첫 심문기일이 27일 진행됐습니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지난 1일 출간한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 주석의 항일투쟁사를 내용으로 1992년에서 1998년 북한의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책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 왜곡과 한국 내 실정법 위반 등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시민단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NPK의 소송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회고록은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바이블에 해당한다며 회고록 출판이 허용되면 다른 북한 관련 출판물들이 제한 없이 배포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 변호사는 이렇게 되면 국가보안법의 핵심 조항인 찬양 고무죄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결국 법 자체가 사문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책이 일반 유통이 슬그머니 허용되어 버리면은 다른 북한 체제 선전물들을 막을 근거가 사실상 없어져 버립니다. 더 심한 것도 허용되었는데 왜 우리를 막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책을 설명회를 연다. 그 책에 대해서 강연회를 연다. 그 책을 내용으로 공연을 한다. 다 막을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반면 피신청인인 민족사랑방 측은 27일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판사 김승균 대표는 항일운동이 남북한이 공유하는 역사라는 걸 알리고 싶었고 이 책의 출판을 계기로 남한이 북한과의 화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였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기와 더불어는 한국 법원이 과거 이적 표현물로 판단했던 서적입니다. 2011년 대법원은 평소 북한 체제를 추종하다 정부 허가 없이 방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 씨가 소지한 세기와 더불어 등은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 경찰도 지난 22일 책 출간과 관련한 고발을 접수하고 출판 경위와 과정 등 기초 사실을 조사 중입니다. 출판업계 관계자들을 비공식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통일부는 해당 출판사에 대해 출간을 목적으로 한 반입 승인을 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확인하고 출판 경위를 자체 파악하는 한편 사법당국 조사와 법원 판단 등을 지켜보면서 정부 차원에서 취할 조치들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책을 유통시켰던 주요 서점들도 잇따라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 책은 당초 출판사와 서점 간 직거래 방식이 아니라 800여 개 한국 내 출판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출판인 단체 한국출판협동조합을 통해서만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유통됐습니다. 10여 부를 이미 판매한 교보문고는 논란이 일면서 지난 23일부터 온 오프라인 신규 판매를 중단했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등 다른 온라인 서점들도 총판을 통한 판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한국 내 일각에선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한국 사회가 이제는 북한 출판물의 유통에 보다 관대할 만큼 성숙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강경 성향의 보수 야당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내 보수 주도층이 과거처럼 북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낮춰보는 세대로 바뀌고 있다며 높은 국민의식을 믿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북한하고 똑같은 체제가 될 수는 없다. 북한이 한류를 막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국민들한테 거의 영향력이 없는 그런 책을 막을 필요가 뭐였냐. 그냥 풀어놓고 조롱해주면 된다. 이런 세대로 보수가 지금 교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2일 논평에서 김일성이 주인공인 허황된 소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며 일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해 선전선동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되지만 중국 만주벌판과 백두산 밀영을 드나들며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생생한 기록이라는 허구에 속아 넘어갈 국민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한국 사회가 북한 서적 출판에 보다 유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지만 현행법과 절차는 중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서적의 내용과는 별개로 기존의 통일부 승인 절차가 있다면 관련 절차를 밝고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제 북한 서적과 관련해서 한국사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이념의 장이 펼쳐졌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책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앞으로 2, 3주 내로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학 경영전문대학 MBA 학생들이 탈북민들에게 무료로 창업 관련 자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문 지식과 정보력이 약한 탈북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버드대 비즈니스스쿨의 경영전문대학원 MBA 학생들이 최근 블로그 등을 통해 탈북민들을 위한 창업자 HBS 멘토십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회사를 운영 중이거나 창업 계획 혹은 창업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MBA 학생들이 직접 창업 지도와 멘토십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멘토링 혹은 멘토십은 한 사람의 인생 길잡이 역할을 하는 멘토가 지혜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대를 후원, 상담, 지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하버드 MBA 학생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탈북민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뒤 선정된 탈북민들에게 학생과 1대1로 짝을 맺어 온라인을 통해 격주에 한 번씩 멘토십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멘토십과 대화는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며 하버드대 MBA 과정의 한국어 원어민 학생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때문에 영어가 부족한 탈북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민간단체나 개인이 특정 탈북민들에게 멘토십을 제공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가진 명문대 전문경영대학원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탈북민들에게 멘토십을 제공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의 벨포센터와 카르 인권정책센터가 공동 주최한 전문직 탈북민 초청 토론회 등을 통해 영감을 얻은 MBA 과정 학생들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통해 탈북민들을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행사를 기획했던 벨포센터 백지은 연구원은 27일 BOA에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인들이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could really be a force multiplier for these business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백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 등에 정착한 탈북민 중엔 창업 관련 아이디어는 많지만 구체적인 훈련 기회가 없어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탈북민들의 사업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순전히 열정만으로 탈북민들을 돕기 위해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나눔이 탈북민 사회에 계속 계승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걸 멘토십을 잘 받고 앞으로 다른 북주신 친구들한테 they can pay it forward.
탈북민들도 이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해산물 관련 사업을 하는 데보라 최 씨는 젊은 탈북민들 중심으로 이미 소문이 퍼지는 등 관심이 많다며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너무 좋죠. 저희는 열심히 하고 이런 그런 각오도 잘 돼 있고 열심히 하는 것도 잘 돼 있는데 이런 지식적인 정보에서 조금 부족하거든요. 어차피 여기 너무나도 발전된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또 미국이 제 세계 무역을 지금 이끌고 가고 있고 하니까 거기에 발맞춰 나가려면 조금 너무 모르는 정보도 많고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너무 저한테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초기 탈북민 사업가들은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없어서 몸으로 때우며 실패와 좌절을 많이 겪었지만 젊은 탈북민들은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겁니다. 한국통일부가 올해 발표한 탈북민 정착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탈북민 3만 3,700여 명 가운데 자영업 종사 비율은 16.4%로 일반 국민 20.5%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데보라 씨는 난민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 220여 명은 독립심이 강해 자영업 비율이 한국보다 더 높을 것이라며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미래가 더욱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버드대 학생들의 자문은 정보력 차원에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수업이 와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 너무 빠르게 지금 다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발빠르게 따라가면서 특히 온라인 쪽으로 페이먼트 같은 것도 직접 뭐 페이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핀테크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페이팔 뭐 벤모 이런 걸로 하고 뭐 정보를 저희가 그거를 발빠르게 따라가면서 거기 뒤쳐지면은 벌써 비즈니스가 뒤쳐지는 거고 사람들이 빠르고 신속한 그런 서비스를 더 찾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저희가 정보를 많이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가이드랑 뭐 이런 해결책 같은 것들 솔루션을 이렇게 배울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편 BOA는 이 프로그램 책임자들에게 더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접촉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BOA에 탈북민들을 돕겠다는 순수한 의도가 자칫 홍보라 선전으로 비춰 탈북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조용히 진행하길 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곤입니다.
국제사회가 백신의 불공평한 분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0억 회분이 넘는 백신이 접종된 가운데 북한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택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헨리에타 포어 유엔 아동기금 총재가 26일 불공평한 코로나 백신 분배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포어 총재는 이날 세계보건기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난 몇 달 동안 국제사회가 계속 코로나 백신의 불공평한 배분과 관련한 우려를 피해왔다며 테드로스 아드하넘 게브레이세스 WHO 사무총장의 지적대로 지금까지 분배된 백신 가운데 81%가 중고소득 국가에 집중됐다고 말했습니다.
Over the past few months, we have repeatedly expressed our deep concern with the inequitable.
지난 23일 게브레이세스 사무총장은 WHO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약 9억 회분의 백신이 접종된 가운데 81%는 중고소득 국가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는 단지 0.3%만이 접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어 총재는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해 어느 한 곳에서의 위협은 모든 곳에서의 위협을 뜻한다며 백신의 불공평한 분배는 현명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t is also unwise because a threat anywhere is a threat everywhere.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운영하는 국제 통계 사이트 Our World in Data 통계에 따르면 24일 현재 접종된 코로나 백신 건수는 약 10억 3천만 건입니다. 가장 많은 접종이 이뤄진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의 20%가 넘는 2억 3천만 회분의 백신이 접종됐습니다. 이어 중국과 인도가 각각 2억 5천만, 1억 4천만 회분의 접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세 나라에서 접종된 백신 건수는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국가별 접종 완료 인구 비율은 이스라엘이 55.4%로 가장 높고 아랍에미리트가 39.3%로 뒤를 이었습니다. 약 237만 회분의 백신이 접종된 한국의 경우 접종 완료 인구 비율은 0.2%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경우 접종 자료가 공란으로 표시돼 있어 아직 공식적인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AFP통신 역시 지난 24일 보도에서 고소득 국가는 인구 비중으로 16%지만 전체 백신 접종 횟수의 47%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총 12개 나라에서 아직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았고 아시아에서는 북한이 유일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에듀엔 살바도르 WHO 평양사무소 소장은 VOA에 코백스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는 가비가 북한 당국의 백신 공급이 지연될 것이라고 통보했다며 5월 이전에는 북한의 백신이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한편 AFP통신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총 156개 나라에서 접종되며 가장 많이 사용됐고 이어 화이자 백신이 91개국, 모더나 백신은 46개국에서 사용됐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한국 배우가 최초로 수상한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미국 독립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윤여정 씨가 한국에서 이미 오랫동안 영향력 있는 배우로 활동해온 점을 소개하며 영화 기생충에 이어 한국 영화계에 또 다른 자랑거리가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계 미국 이민 가정의 삶을 다룬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 씨가 25일 제93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CNN과 NPR 방송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윤여정이 한국인으로 처음으로 오스카 조연상을 수상했다는 제목으로 수상 소식을 알렸습니다. NPR 방송은 윤여정이 품위 있게 오스카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며 한국의 영화와 방송계의 화려한 주연 배우인 그가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첫 한국인, 두 번째 아시아인이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AP통신도 윤여정 씨가 오스카상을 받기 전에 이미 한국에서 유명 영화, 방송배우였다며 1957년 영화 사요나라의 우메키 미요시 이후 60여 년 만에 아시아인으로는 두 번째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윤 씨는 25일 시상식 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할머니와 부모의 희생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이야기라면서 그것이 사람들을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진심으로 만든 영화고 그 진심이 어떻게 통한 건 것 같아서.
영화 미나리는 1980년대에 어린 두 남매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온 젊은 한인 부부와 뒤늦게 합류한 외할머니가 아칸소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힘겹게 정착해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올해 74세인 윤여정 씨는 미나리에서 이민자인 딸 부부의 아이들을 돌보러 미국에 건너온 할머니 순자를 연기했는데 지난 2월 VOA와의 인터뷰에서도 보편적인 가족애를 강조했습니다.
Strong boy. Strong boy. She trying to help them as a babysitter while they are gone for work. That was just all mother do universally. Greek or Korean or American, I think it's just universal. That's why I think people like this movie.
윤여정 씨는 영화 속의 순자가 손주를 돌보는 것으로 딸 부부를 도왔다며 그리스인, 한국인, 미국인 등 모든 어머니들이 하는 보편적인 일이고 그래서 관객이 이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인 리 아이작 정 감독이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정 감독은 토론회에서 이 영화를 통해 한국인들이 한국계 미국인들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there's this assumption that the people who went to the U.S. one, they left Korea, and secondly, that a lot of them went and they found a lot of success. So life there was quite easy and. Maybe the ones that did go to America.
정 감독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으로 떠난 한국인들이 성공했고 삶이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겪은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미나리가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획을 그은 두 번째 한국 영화라면서 이에 앞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지난해 오스카상 4관왕을 차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기생충은 한국 개봉 이후 두 달 만에 천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지만 미나리가 한국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1980년대 이민자의 경험은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지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미국으로 이민 오는 한인들은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이 유학을 오곤 한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이런 이민 추세가 또 바뀔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은 미나리에 출연한 윤여정 씨의 이번 수상은 한국 영화계의 또 다른 자랑거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앤디 김 하원 의원은 25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윤여정 씨의 수상을 축하하며 영화 미나리가 한국계 미국인 가정의 사랑과 관심, 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을 구현한 점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45년 4월 28일 이탈리아의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가 처형됩니다. 무솔리니는 1922년 이탈리아 총리가 된 후 이탈리아를 독재 체제로 바꿨습니다. 독일 나치의 아돌프 히틀러와 동맹을 맺고 이탈리아를 2차 대전의 참화 속으로 휘말리게 한 인물입니다. 히틀러가 1939년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만 해도 이탈리아는 중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침공하는 것을 본 무솔리니는 독일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1939년 독일과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군이 독일을 점령하고 사실상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자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부는 내부 정적들에 의해 전복되고 무솔리니는 애인과 스페인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지하 조직과 자신이 만든 파시스트 당원들에게 체포돼 총살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밀라노 로레토 광장에 거꾸로 매달린 채 전시됩니다. 그리고 무솔리니가 처형되고 하루 뒤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 또한 권총 자살하게 됩니다. 1967년 4월 28일 미국 권투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베트남 전쟁의 징집을 거부합니다. 이로써 알리는 챔피언 타이틀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무하마드 알리의 베트남 전쟁 참전 거부 이유는 종교였습니다. 자신은 이슬람 신자로 이슬람 코란의 가르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 징집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했고 그 결과 기소됩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미국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미국 내의 모든 시합 또한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징집 거부 2개월 뒤 열린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습니다. 5년 징역형에 $10,000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알리는 판결에 항소했고 미 전역을 돌아다니며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1971년 미국 대법원은 알리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로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챔피언 자리를 되찾기 위해 1974년 조지 포먼과 대결을 펼치고 다시 챔피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